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두 달 동안 사사기에 기록된 주요 사사들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외적의 손에 붙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사사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1장서부터 16장에 걸쳐서 이 악순환이 330년 동안이나 계속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7장,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징치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 이야기들 둘 가운데 첫 번째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한 개인이 자기 집에 신당을 차려놓은 것을 보았고 더 나아가서 한 지파가 자기 땅에 신당을 차려놓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 치명적으로는 여호와의 성막에서만 섬겨야 하는 레위인이 그런 개인 신당에 들어가서 개별 지파의 사교 신당에 들어가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미가, 레위인 요나단, 그리고 단 지파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근원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이유 때문인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를 예시해 주는 이야기를 봅니다. 이스라엘이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극명하게 예시해 주는 이야기를 봅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원어 순서대로 번역을 하면 그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개인 차원에서 제사장 차원에서 지파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타락의 극을 치닫고 있었을 때 이 말을 한 후에 사사기 기자는 곧 덧붙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 그때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여호와는 늘 계십니다. 그러나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호와를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때 어떤 레위인이 에브라임 산지의 외딴 곳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하고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본 이야기의 주인공도 레위인이었는데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레위인입니다. 지난 시간에 본 레위인 요나단은 자신의 근무지 유다 베들레헴을 이탈해서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개인 신당에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 레위인도 원래 어디에 거해야 하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에브라임 산지 외딴 곳에 와서 우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해진 거처가 없이 사명감이 없이 임시로 거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한 첩을 취하였더라. 아내에 대한 언급이 없고 첩을 취했다고 합니다. 사사기를 읽는 당시 독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8장의 기도원 이야기를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세겜에서 첩을 취하여 낳은 아비멜렉 때문에 약이 된 그 엄청난 비극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두 이 첩 때문에 일어난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2절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 아비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의 날을 보냈다고 합니다. 일부 사본은 행음했다고 기록하고 일부 사본은 화가 나서 말다툼을 해서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다투고라고 하는 번역이 더 옳은 번역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간음했다면 남편이 여자를 쫓아보냈을 텐데 여기 말씀을 보면 여자가 남편을 떠났다고 하기 때문이고 또 간음한 여자는 절대 찾아가서 다시 화해하지 않을 텐데 여기 보면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갔다고 하고 그녀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서 데려오기 위해서 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3절을 보면 레위인이 첩을 데려오기 위하여 종과 나귀 두 마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자 그녀는 아무 저항 없이 남편을 아비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고 장인은 기쁘게 그를 맞습니다. 딸과 자신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인은 3일 동안 사위에게 잔치를 베풀고 환대한 것으로도 부족해서 4일째 아침 사위를 다시 붙잡고 강권합니다.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사위는 장인의 간청을 뿌리칠 수 없어서 다시 하룻밤을 지낸 후 다섯째 날에는 아침 일찍이 떠나려고 하지만 또다시 장인의 강권에 주저앉아서 먹고 마시는 가운데 어느덧 오후 늦은 시간이 되고 장인은 또 내일 떠나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10절을 보면 레위인은 이번에는 장인의 권면을 사양하고 떠나는데 베들레헴으로부터 약 6마일 떨어진 여부스, 예루살렘에 먼저 도착합니다. 여부스에 이르렀을 때는 해가 질 무렵입니다. 그러기에 레위인의 종은 주인에게 제의합니다. 여부스 사람들의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사이다. 그러나 레위인은 반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의 성읍에 들어갈 것이 아니니라 하고 그 바로 위에 있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를 향해서 갑니다. 이방 민족의 성읍에서보다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성읍에서 더 환대받을 것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겠지만은 여기 레위인이 여부스에 거하지 않고 기브아로 간 것은 그가 종교성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레위인도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100% 가나안 사람들과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에 대한 거룩한 전쟁은 포기한 지는 벌써 오래되었고 그들 가운데 파묻혀서 아무 문제 없이, 의식이 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관심은 어디에 가면은 더 선대함을 받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15절을 보면 레위인 일행은 여부스로부터 5마일을 더 여행해서 어둑어둑 갈 때 기브아에 들어갑니다. 장인의 무분별한 강권과 자신의 지혜롭지 못한 결정 때문에 길을 늦게 떠나서 하루 길을 절반밖에 가지 못하고 유숙하게 된 겁니다. 레위인은 기브아 성문에 들어가자 곧 성문 앞 광장에 앉습니다. 성문 밖 밭과 과수원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데려갈 곳을 바라고 앉아있는 겁니다. 같은 민족이 성읍 광장에 앉아있는 것을 보면 집으로 데려가서 재우고 먹이고 선대하는 것이 당시 중동 지방 사람들의 관습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나가 지키는 필수적인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15절 후반부를 보면은 성읍 광장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고 합니다. 이 말은 당시 모든 중동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말이었을 겁니다. 여관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 여행자들은 늘 통과하는 성읍 사람들의 환대를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도 여행자들을 선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변 가나안 족속만도 못하게 자기 동족이 광장에 어두울 때 그대로 앉아있는데 아무도 자기 집으로 초청하지 않고 그대로 놓아둔 겁니다. 16절을 보면 바로 그때 밤이 늦어서 행적이 이제는 거의 끊겼을 때 한 노인이 성읍밭 밖에서 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광장에 나그네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지나치지 않고 와서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로 가고 있으며 어디에서 왔느뇨? 레위인은 자신은 유다 베들레헴으로부터 왔고 지금 에브라임 산지로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왜 베들레헴에 갔다 오는지 이유는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충분한 먹이가 있고 자신의 일행이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께 폐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를 채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자 노인은 20절에서 말합니다. 샬롬 투 유. 그대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걱정하지 말라고. 그대가 원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겠노라고 하면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입니다. 단지 광장에서는 밤을 지내지 말라. 기브아는 성벽으로 둘러싸인 마을로서 외적이나 도둑들로부터 안전하지만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다른 종류의 폭력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겁니다. 노인은 레위인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고 그의 나귀들을 먹이고 손님들에게 발시칠 물을 주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배설합니다. 모델이 되는 호스트로서 베들레헴의 장인이 그를 환대한 것과 같이 그를 극진히 환대합니다. 물론 지나가는 동족을 이렇게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지극히 정상적인 삶입니다. 레위인이 즐겁게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그러나 전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납니다. 22절을 보면 그 성읍의 비류들이 노인의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소리칩니다. 여기 비류들, 많은 영어 성경은 사악한 자들, 쓰레기 같은 인간들, 또 일부 성경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사단의 자녀들이 노인 집을 원어를 보면 몸을 문에 던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문을 부시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어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원어 표현은 끌어내라. 그래서 우리가 그를 알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 얘기는 그와 동침하게 하라. 관계를 맺게 하라.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시 독자들은 누구나 창세기 19장의 사건을 기억했을 겁니다.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를 방문했을 때 롯이 자신의 집으로 모셔드리고 극진하게 잔치를 베푼 후 일어난 일이 생각났을 겁니다. 그때 소돔 백성들이 그의 집을 에워싸고 외칩니다.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들과 동성연애를 하겠다고, 갱 레이프를 하겠다고 소리칩니다. 창세기 이야기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천사들이 방문한 성읍은 이방인 도시였던 반면에 지금 레위인이 방문한 성읍은 이스라엘 동족의 성읍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단의 자식들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백성의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와 똑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류들은 그 사람을 끌어내라고 요구합니다. 단수 표현을 사용합니다. 레위인의 첩도 아니고 레위인의 종도 아니고 레위인을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들의 타겟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였을 뿐만 아니라 남자 중에서도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가 레위인인 것을 알았다는 말은 없지만은 사사기 기자는 이 말을 함으로써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레위인조차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종으로 성별한 자들조차도 강간하려고 할 정도로 도덕적으로 패역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말하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23절을 보면 노인은 나와서 그들에게 설득합니다. 내 형제들아, 타지파 사람이지만은 같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내 형제들아 합니다. 그리고 간곡히 권합니다. 청하노니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이 말만 들으면 이 노인은 참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보입니다. 나그네에 대한 환대법을 분수에 지나치게 지켰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에 대한 법도 고수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노인도 다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되었다는 것을 봅니다. 24절을 보면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라. 영어 성경을 보시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너희가 좋다고 여기는 대로 마음대로 하라. 단지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이 노인의 유일한 관심사는 자신의 남자 손님을 선대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가장 중히 여겨야 하는 하나님의 십계명 곧 남녀간의 성관계와 동성간의 성관계에 관한 하나님의 엄중한 계명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로서 딸에 대한 마땅한 의무조차도 부차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못한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이 된 겁니다. 딸과 첩을 물건 취급을 하는 겁니다. 25절을 보면 무리가 말을 듣지 않자 그래서 노인이 위기에 처하게 되자 레위인은 자신의 첩을 취해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강제로 밖으로 내던집니다. 일반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가야 하는데 하물며 레위인이 자신의 아내를 마치 개에게 고기 덩어리를 던지듯이 비류들에게 내던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패역한 짓을 한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차선책으로 그녀에게 행음하되 밤새 욕을 보이고 새벽 동이 틀 때에 놓아줍니다. 27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여기 그의 주인이 사사기 기자는 레위인을 그녀의 주인 메스터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레위인은 그녀를 종 취급했기 때문에 레위인은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는지에는 관심이 없이 그저 빨리 기브아를 떠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문을 열고 나가다가 두 손을 문지방에 대고 엎드러져 있는 아내에 걸려서 넘어질 뻔합니다. 그때서야 자기 아내를 봅니다. 밤에 집까지 간신히 기어왔지만 힘이 없어서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문지방을 잡은 채 쓰러져 있었던 겁니다. 레위인은 마치 개에게 짖듯이 무감정하게 아내에게 짖습니다. 일어나! 어서 가자! 그리고 아무 대답이 없자 그녀의 시체를 낙 위에 싣고 갑니다. 대부분 성경을 보면은 그녀를 낙 위에 싣고라고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29절을 보면 레위인은 집에 오자 칼로 자신의 첩을 손과 발을 하나씩 찍어서 12조각을 낸 후에 이스라엘의 영토 전역에 보냅니다. 12지파 모두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그것을 본 모든 자들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으로부터 나온 이후로 이런 것들은 일어난 적이 없고 본 적도 없도다 하면서 생각해보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가 담대히 말하겠느냐고 합니다. 29절 30절 말씀은 다음 주에 연속되는 말씀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 19장 20, 21장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가. 오늘 19장 1절을 보시면 그때에 곧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에 라는 말로 시작해서 21장 마지막 25절을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하는 말로 끝납니다. 똑같은 얘기로 시작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어떻게 했다고 하는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은 21장 25절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번역을 하는데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each로 번역을 하는데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 everyone 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말씀의 초점이 각각에 있지 않고 모두에 있습니다. Everyone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모두가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예외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여기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했다 하는 것을 제멋대로 행했다라고 실감 있게 번역하고 현대인의 성경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새번역은 자기 뜻에 맞는 대로라고 번역합니다. 이 모두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행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왕이 없을 때 백성들은 제 멋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의 극치를 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된 본성을 가진 인간들이 아무런 속박에 굴레 없이 살아갈 때 세상은 아비규환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해서 마지막 보루인 레위인까지도 자신의 위치를 이탈해서 아무데나 가서 살고 특별한 목적 없이 우거하며 살고 아내와 같이 살지 않고 첩을 얻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기자는 오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등장인물 가운데 단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를 않습니다. 레위인, 레위인의 첩, 레위인의 장인, 종, 기브아의 노인, 그 노인의 딸, 기브아의 비류들 어느 누구의 이름도 밝히지 않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레위인을 대표하고 장인과 노인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인과 노인을 대표하고 레위인의 첩과 노인의 딸은 이스라엘의 모든 여자들을 대표하고 기브아의 부류들은 기브아의 모든 주민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의 마지막 보루인 레위인서부터 시작해서 첩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총체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패역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습니다. 21장 마지막 말씀대로 모든 사람이 자기 눈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크리스천은 어떤 크리스천인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좋을 수가 없다고 하면서 타락한 사회를 보면서 개탄하는 사람입니다. 사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한탄하는 사람입니다. 사회의 축소판이 바로 교회인 것을 모릅니다. 사회에서 장관, 판사, 의사, 교수, 지도자들인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서 장로와 안수 집사인 것을 모릅니다. 사회를 맑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깨끗한 물은 교회로부터만 흘러나갈 수 있는데 교회 안에 구정물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회가 지저분한 것을 모르는 겁니다. 교회가 100% 가난화 되어버린 것을 모릅니다. 일부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패역하게 된 것을 모릅니다. 자신들이 고난을 당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인 것을 모르고 그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인 것을 모릅니다. 19장 1절을 보시면은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가. 먼저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우거하는 어떤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취하였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의 발단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고 레위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17장 18장에서 본 레위인은 자신의 근무지를 이탈해서 개인 신당에서 사꾼으로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제사장 노릇을 했다고 하는데 오늘 레위인은 역시 자신의 주어진 성읍을 이탈해서 산 구석에 살았을 뿐만 아니라 첩을 얻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산구석에 살았는지 모릅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적으로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모두 타락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본 레위인과 오늘 우리가 보는 레위인의 삶의 결론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종교적으로 타락한 것, 이번에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을 말합니다. 사회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패역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교회의 레위인들, 교회를 섬기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있습니다. 목사와 전도사와 장로와 선교사와 그리고 안수 집사들에게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과 거의 모든 신학교의 가장 어리석은 구호, 우리는 교회와 사회를 변화시키는 인재들을 양성한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들을 양성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신학교가 그런 헛소리를 합니다. 우린 누구나 잘 압니다. 주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첫째, 남은 고사하고 나 자신도 성화되어가는 것이 이렇게 힘들구나. 평생 스트럭을 해야 되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감히 남을 변화시키겠다는 얘기 못합니다. 물론 자신의 자녀조차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물론 자신의 친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공수표를 남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이 변화되려고 애를 쓸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변화되고 사회도 변화되고 교회 전체도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우리들 사이에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정결하고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힘을 써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야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뛰어라, 야 나를 위해서 부지런히 가서 전해라, 그런 얘기 하시지 않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고 하신 말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분주한 삶, 레위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내려놓고 이제는 거룩한 자로 변화되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의 리더가 없어도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자격 요건에 합당한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를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는 그러면 교회의 재직이 없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자신의 의의가 충만한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까지는 교회에서 장로나 안수집사를 세우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서 부정하고 부도덕한 사는 사람들 절대 쫓아내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지속적으로 사랑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지 말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리더들부터 불경건하게 된 것은 거룩하지 못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5절을 보면 레위인 일행이 저녁 늦게 기브아 성읍광장에 앉았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해 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동족인데도 같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환대하는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비극적인 현실은 오늘날 하나님 나라에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몇 년에 걸쳐서 직접 체험한 일입니다. 서부에 있는 어느 선교 단체들 훈련을 마치고 비전 트립을 떠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룹들이 있었는데 올레온도에 들렸을 때 저희 교회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다른 목적이 아니라 우리 자체 교회가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재워줄 수가 없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올랜도에 보면 자체 교회가 있는 교회가 여섯 일곱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 전화 걸라고. 그리고 아무데도 여러분 재워주고 먹여주지 않으면 그때 나한테 전화하라고. 그랬더니 매년 저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다 그러고 다른 일로 바쁘다 그러고 이런저런 이유로 재워주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이 다 나누어서 자신의 집에 재우고 먹이고 입힌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물론 대부분 교회와 대부분 크리스천들은 1년에 한 차례 프로그램과 액티비티로 일회성 행사로 미션 트립을 가고 숲 키친에 가서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일은 잘 합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삶을 통해서 나그네를 선대하고 환대하는 일은 하지를 않습니다. 몇 주일 전 독일에서 이곳으로 출장 왔다가 우리 교회를 방문한 어느 형제,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느 집사님이 지난번에 방문했을 때와 똑같이 이번에도 집으로 초청해서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그 형제를 대접했습니다. 그저 칼국수 하나 끓여서 준 게 아니라 진수성찬을 마련해서 주었습니다. 그 형제가 저하고 교제하면서 얘기합니다. 어느 도시, 어느 교회를 방문해도 이런 것은 보지 못했다고.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를 누가 방문하면은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노인네와 같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밤 묵을 데가 있으십니까? 우리 집에 와서 주무십시오. 그리고 마치 그 사람의 호의를 구하듯이 제발 우리 집에 머물러 달라고. 아웃 오브 타운에서 우리 교회를 방문했으면은 여러분 그에게 다가가서 이러한 제의를 해야 정상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모습 저희들 평생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장막문에 앉았다가 누가 마을을 방문하는 것을 보고 행여나 지나칠까 봐 달려가서 영접합니다. 몸을 땅에 굽혀서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은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게 하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명합니다. 속히 좋은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라고 합니다. 짐승 떼에게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어서 급히 요리하게 합니다. 버터와 우유와 요리한 것 진솔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서서 시중을 듭니다. 이거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로 들린다면 그만큼 여러분은 이기적인 삶, 자기중심적인 삶, 내 새끼중심적인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이어야 돼. 왜?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자기를 찾아온 자기 모친과 형제들, 그들을 보면서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모친이요, 형제니라. 우리 진정 주님을 만났다면은,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산다면은, 나그네와 객을 선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세오경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말씀, 너희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와 객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고, 다른 종들 나그네와 객을 선대하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4절을 보시면은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찌하든지 임의로 하라.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하는, 이러한 망령된 짓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물론 우리들 가운데 문자 그대로 이러한 죄를 짓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여기 있는 이 노인은 손님에게는 대단히 나이스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사회의 관습은 잘 지켰지만은, 문화가 요구하는 것은 잘 지켰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엄중한 율법은 100%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여기 기부하의 노인네와 같은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훌륭한 크리스천의 정의가 딴 게 아닙니다. 남에게 나이스한 거, 도를 지나쳐서 나이스한 거, 그러면은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전혀 거룩한 것이 없고 전혀 공의로운 모습이 없지만은, 남에게 나이스하면은 훌륭한 크리스천입니다. 내가 부도덕한 삶 사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남이 부도덕한 삶 사는 것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 거 서로 얘기하지 말고 서로 나이스하게 살자. 교회를 방문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코멘트를 합니다. 우리 교회 참 좋다고. 저 왜 좋으냐고. 아, 사람들이 굉장히 나이스하다고. 그것처럼 모욕적인 얘기가 없습니다. 나이스한 사람 만나려면은 YMCA로 가면 돼요. 로터리 클럽으로 가면 돼요. 모든 동호회로 가면은 돼요. 거기 있는 사람들 대단히 나이스합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죄된 인간이 와서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는 곳입니다. 죄된 인간이 와서 회개하고 구원받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그 교회를 다니냐 그러면은, 아, 거기는 내 본성과 잘 맞고 나의 취향과 잘 맞고 내 관점과 비슷하기 때문에 다닌다고 합니다. 아, 그 교회 보면은 가난한 자들을 많이 돕고 그리고 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 갖고 내 그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사람 저희 교회를 방문하면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고 다른 데로 가라고 얘기를 해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격하시키지 말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그것을 인간의 동호회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우리들 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세상에서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그리고 그 결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 타락했는가? 종교적, 도덕적, 정결한 삶의 본을 보여야 되는 레위인들조차 제사장을 포함해서 이제는 타락의 극치를 달렸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8장 말씀을 보면은 제가 기원에서 부분적으로 읽었습니다만은 레위기 18장 뒤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러면서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 있기 전 거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으므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불행한 삶 사는 이유는 다른데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들 가운데 일부는 소돔과 고모라와 전혀 다를 바 없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많은 크리스천들, 크리스천 리더들이 교회가 어려운 것, 세상이 혼돈스러운 것을 보고 연구소를 많이 차립니다. 많은 머리를 짜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해결책, 심리적인 해결책, 종교적인 해결책, 교육적인 해결책, 오만 해결책을 다 제시합니다. 왜 그런 복잡한 해결책을 제시하는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근원적인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십계명에 나오는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의 아름다운 삶 살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앞에 나오는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지키지 않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에게 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 제목에 나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제각각 제멋대로 행하고 사느냐.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문제의 근원을 분명히 알고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 나라가 어렵고 교회들이 어려우면은 그 근원적인 책임이 레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들 귀하게 여기는 것 대단히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같은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고 레위인이지만은 제사장이지만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죄된 인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같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잘못되면은 가서 지적을 해주고 권면을 해주고 사랑으로 고쳐주고 하는 일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한 신으로 믿고 우리 삶의 주관자 왕의 왕 되신 분으로 믿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한 삶 살 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같이 살지 않고 도덕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고 나그네와 객은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문화와 윤리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